본래 저녁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지만 교회 설립 2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가 개혁교회를 이루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건강한 개혁교회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지침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10월 9일 날 저희 교회에서 주최를 해서 한국의 개혁교회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분의 강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합신의 박상봉 교수님께서 오셔서 개혁된 교회 보존을 위한 실천이라는 제아로 쥐리교회 그리고 제네바 교회가 어떻게 개혁된 교회를 잘 보존했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1세기에 이런 개혁교회를 잘 이루고 있는 남아공 개혁교회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좌에서는 김원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한국 개혁교회에 대한 반성 우리가 무엇을 돌아와야 되는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강좌로 신라옴교회 이광호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 개혁교회가 실제로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가 21세기 개혁교회 교회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주제를 제가 기획하고 부탁을 드리고 강사도 선정하고 모든 과정들을 제가 주관한 것은 단순히 2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행사를 한번 치르는 것으로 그 의미를 두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고 이런 내용들을 소개받아서 실제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마련해서 실제로 더 많이 계획된 교회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특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교회는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죄인 된 한 영혼이 거듭나고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성화의 진보가 드러나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제 마음이 좁아서도 아니고 제 마음이 완고해서도 아닌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또 주님의 양을 잘 돌아보는 참된 목자가 있고 양을 잡아먹는 거짓 목자가 있기 때문에 교회도 참교회와 거짓교회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분하고 참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이 일과 관련해서 우리는 단지 내 한 개인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둬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그런 일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실천적 지침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어디 가서나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교회가 뭔지를 잘 알아야 된다. 더불어 우리는 개혁교회를 지향하니까 왜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를 지향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뭔지를 먼저 잘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벨직 신앙고백서나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배우신 바대로 교회는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눌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가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라는 이 말은 두 종류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교회는 보편적 하나의 교회밖에 없거든요. 그 하나의 교회의 두 측면을 강조하는 말씀이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와 핍박의 때는 교회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공인된다든지 또 기독교가 국교화된다든지 할 때는 교회가 눈에 띄게 드러나죠. 그래서 부침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하고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교회에 대한 이해와 또 교회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을 올바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도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측면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우리 영혼은 내적인 측면에서 비가시적인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잖아요. 오늘 이게 눈으로 보이죠? 이런 가시적 집회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측면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아야 교회를 제대로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필연코 거짓교회, 가짜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설계도 없이 눈짐작으로 건물을 세워놓으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런 집은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직분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식은 확신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지식이 없으면 확신이 생기지 않고 확신이 없으면 삶으로 구현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성에 밀려버려요. 개혁작업을 단행했다가 좀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 못하고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공격하면 에이 뭐 그렇게 굳이 할 필요 있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개혁교를 이루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가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제대로 갖추고 확신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추진하는 이 삶의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요구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면에서 지식도 중요하고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으로 표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알 수 있다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참 교회를 그리고 거짓 교회를 올바로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단들도 우리가 볼 때 거짓 교회임이 분명한 이단들도 그들은 참 교회라고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단에 있으면서 참 교회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말들을 듣게 되면 그들은 그것을 박해와 핍박으로 여겨서 본인의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요? 성경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만약에 성경 퀴즈 대회를 낸다면 제가 볼 때 저희 교인들이 아마 아이들 말로 비까비까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성경을 잘 압니다. 제가 저희 교인 중에 구원파 그리고 신천지에 넘어간 분들을 상담한 적이 있거든요. 뭐 계시록을 그냥 꿰뚫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참으로 탁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냐라고 할 때 결국은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가, 이 신학적 기준과 지침이 우리 안에 마련되지 아니하면, 즉 해석 능력을 기르지 아니하면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성경을 가지고 올바른 교회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재료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솜씨와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그 좋은 재료는 무의미하지요. 좀 의미 있다고 해도 별로 맛이 없는 음식을 만들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신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학의 노선이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이 신학의 노선을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가? 개인적 삶과 교회를 이루는 일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예술과 문학과 심지어 춤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안목은 이런 바른 신학의 노선을 우리가 올바로 가지고 있고 그 노선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신학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강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건주의에서 지나치면 신비주의로 나가게 되는데 대개 그들은 성경을 문자로 읽어댑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으니까 우리 이대로 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매우 무지하고 순진한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문자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은 현산 장로교회입니다. 그죠? 여기에도 나타나 있지만 현산 프레스비테리안 철치예요. 현산 장로교회입니다. 현산 개혁교회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개혁교회를 지향하면서 왜 현산 개혁교회라고 하는 어떤 데 가면 그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무슨 개혁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개혁교회를 지향하면서도 왜 우리는 현산 개혁교회라고 하지 않고 왜 현산 장로교회라고 말하는가? 이거 역시도 우리가 개혁교회를 지향하기 때문이죠. 성경 어디에도 개혁교회라고 하는 정치 형태를 띈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치에는 교황정치, 감독정치, 회중정치, 그 다음에 장로정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장로교 신학을 따라 장로정치를 펼치지 비록 우리가 개혁교회를 지향하지만 개혁교회라고 하는 무슨 특별한 고정화된 틀이 있어서 개혁교회를 지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단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죠. 끊임없이 개혁하지 않으면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이 목표와 가치를 우선적으로 삼아서 개혁교단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개혁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형태의 교회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면서 개혁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개혁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스며드는 오류를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Reform, 개혁한다라는 이 말,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전의 것을 더 좋은 상태로 세운다라고 하는 뜻이 이 단어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런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20년의 세월 동안 우리가 잘한 것도 있지만 잘 못한 것도 있고 또 성에 차는 부분도 있지만 성에 차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개혁해야 되지 오랜 기간 동안 지나가면서 굳어진 고정화된 틀을 고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개혁하는 수단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근거한 신학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계속해서 개혁해 가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산위에 있는 동네가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등경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잘 해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왜 우리가 개혁교회를 지향하고 왜 우리가 자꾸 개혁을 외치는가 뭐 자꾸 뜯어 고치자는 이야기인가 사실은 뜯어 고치는 것은 우리지 말씀을 뜯어 고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어야 되고 그 보존되어야 될 말씀에 우리를 자꾸 맞추는 거죠. 이런 지속적인 작업과 노력 없이는 여러분들의 구원도 안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느슨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가 뭔지 그리고 개혁교회를 지향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앞서도 언급을 좀 했지만 특별히 건전한 신학 사상을 보존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화란의 신학자요, 목자요, 목회자요, 그 다음에 언론인이요, 또 화란 수상을 지낸 아브람 카이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저희 청년들이 아브람 카이퍼의 영역 주권이라는 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번역되지 않았는데 작은 세 마리의 여우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요를 잡으라 하는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을 근거로 쓴 책입니다. 그럼 여기서 요는 뭐냐? 개혁교회를 망치는 세 가지 사상을 가리킵니다. 무엇이 교회를 망치는가? 사상과 인간의 이념, 이것이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실용주의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실용주의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있는 지성적 요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의 건전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이 뭐라고 말했는가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실용주의자들은 신비주의적인 요소를 배제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기독교 안에 있는 활동들, 자선활동, 선교, 전도, 영적훈련, 연합, 교제 이런 데 깊숙이 빠져 있습니다. 바퍼주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일에만 관심이 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쁘고 항상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목회자는 어떤 사람인가? 기획력이 탁월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행사가 하나 끝났다, 오늘처럼 20주년 행사가 끝났다 그러면 또 뭘 만들어내야 돼요. 거기에 다 올인합니다. 이게 바로 실용주의, 실천주의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개혁교회를 허무는 세 마리 여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실용주의, 실천주의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주의는 대개 두 가지 경로를 따릅니다. 두 가지 양상을 띱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수도원주의자들처럼 무슨 영성공동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깊고 감정적인 신비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래도 이런 분들은 고상해요. 다른 한편 아주 가벼운 감정주의는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피상적인 방식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 고백과 진리에 대한 탐구에 대해서 실천주의자들보다 더 관심이 없습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입신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신비주의적인 경험 안에서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감정과 상상력만 자극해주면 설교자가 본문을 떠나도 개의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가에 대해 관심이 없고,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위로해주면 좋고, 그 다음에 뭔가 삶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서면 뭐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이퍼는 세 번째 개혁교회를 망치는 사상은 지성주의라고 말했습니다. 지성주의는 그리스도인들의 활동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아무런 이해도 없습니다. 그리고 감정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경멸합니다. 그리고 신비주의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른 한편 지성주의자들은 신앙 고백과 교리를 고수하면서 성경에 위배되는 것은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고 이단적 사상이 감지되면 칼부터 들이대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지성주의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 부류 안에 어느 한쪽에 약간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성주의에 치우치든지, 감정주의에 치우치든지, 실천주의에 치우치든지,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카이퍼는 이처럼 실용주의, 지성주의, 그리고 감정주의, 이런 것들을 지향할 것을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냥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지 않고 좀 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나는 메마른 정통과 자기 만족적인 지성주의에 반대하여 심각하게 경고했지만 기독교의 임무가 하나님의 진리를 품고 간직해서 분명하고 명료한 신앙고백적인 개념에 도달하는 것이라는 것에 이견을 달지 않는다. 비록 나는 절제되지 않는 불건전한 신비주의 운동의 오류에 반대하여 경고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영혼 속에서 무엇이 진행되는지 알도록 부름을 입었다는 것과 그들의 마음속을 관찰하는 것과 그의 영혼 속의 진리의 경험을 알아보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나는 비록 진정한 기독교를 외부적인 활동 속에서 찾는 것에 대하여 지적했지만 아무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선한 행동을 거부하는 정적주의를 옹호한다고 결론 내리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목표하는 것은 적절한 조화의 회복이었다.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조화로운 발전을 강조했다.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균형을 깨뜨리는 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했다. 나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의 사고와 감정과 활동이 조화를 이루어 동등하게 강조되는 산물로서 더 높은 경지의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능력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 후회가 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자주 여기서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만 끌어오고 다른 요소들은 태만하게 생각하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모자라는 것이며 불완전하며 한쪽으로 쏠린 성장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장성함인데 이것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할 때 가능한 것이다.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성적 측면 중요하고 감정적 측면 중요합니다. 실천도 중요해요. 어느 하나만 고집하고 그저 사변적으로 신학서는 열심히 읽는데 삶의 변화는 전혀 따르지 않고 잘못된 신학 사조를 말하면 칼부터 들이대고 그의 열심에 대해서는 전혀 헤아리지 않고 혹은 지성이 무슨 소용이냐 감정적인 차원에서 깊은 내면의 세계 안에 혼자 주관적으로 빠져들어서 우리가 바라볼 때 마치 공중에 붕 떠 있는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는 이런 경우들 없지 않거든요. 이런 조화를 잘 이루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래서 내가 비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느 한 부분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조화를 이루어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상태에 대해서 아마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각성이 좀 일어났죠? 그런데 그런 각성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신학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지금 이와 같은 지성주의, 감정주의, 또 실천주의, 실용주의에 대한 이런 경고하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치열하게 공부해서 남겨놓았기 때문에 이런 책들 읽으면 우리의 영적 형편과 처지가 잘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전한 신학 사상을 갖기 위해서는 신학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신학 공부는 제가 이전에도 칼럼에도 썼고 교회 홈피에도 올라와 있지만 신학은 신학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신학은 모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의 신학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지 나는 신학 모르겠다. 아니에요. 다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이와 관련해서 신학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지만 신학을 특별히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에게 제가 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신학은 교회를 위한 신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학의 내용이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그 다음에 자기보다 신학의 체계와 내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업수히 여기고 개혁교회를 따르지 않고 우리의 눈으로 바를 때 약해 보이는 교회는 보편적 교회 안에 속할 수도 없다는 듯이 그렇게 무시하고 경멸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신학은 성경이라는 산 옆에 높이 쌓아올린 망대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높은 산인데 망대를 그 높은 산만큼 아니 그 높은 산보다 더 높이 쌓으면 그 산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 전체의 길을 모른 채 여기저기 방황하는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망대에 머물면서 산길로 걸어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망대에 올라가서 마치 산 정상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들먹거려서는 안 됩니다. 거기는 망대의 정상이지 산 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학 좀 공부했다고 하나님과 함께 하늘 정원을 거니는 것처럼 그렇게 처신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개혁교회 안에 그런 실수를 범하는 분들이 종종 있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개혁교회를 비교적 일찍 표방하고 시작했는데 저희 교회보다 늦게 시작한 목회자들이 저를 만나면 하나같이 다 뭐라고 말하는가 개혁교회라고 찾아온 분들 지금은 겁난다는 거예요. 왜 겁날까요? 뭐 책 좀 읽고 와가지고 이게 뭐 개혁적인 방식이 아니고 이게 뭐 개혁신학이 아니고 뭐 유니우스가 어떻게 뭐라고 말했고 뭐 알지도 못하는 신학자들 막 말하면서 본인의 신학을 말하는 거죠. 얼마나 교만하고 사실 얼마나 무지합니까? 평생을 이 일에 몸바쳐 공부해도 그야말로 수박 거닳게 하는 입장에 있는 저로서는 그런 말들을 이렇게 들으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세 번째 실천적 지침은 이런 면에서 사도적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특별히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도적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제일 먼저 사도들의 교훈을 받고 사도들의 교훈이라는 말은 독트리나 아포스톨로룸 사도들의 교리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이 뭘 말했느냐? 사도들의 교리를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는 이 일에 수송되는 사람이에요. 사도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여러분들께 잘 소개하는 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로 부름받았죠? 잘 소개하면 그 말씀을 잘 듣는 경청하는 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개혁교회를 이룬다는 분들 중에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설교 들으면서 교회 공적 가르침은 받지 않은 채 다른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불건전한 그런 가르침을 듣고 들어와가지고 구역 모임 안에서 우리 목사님 설교는 너무 딱딱해요. 이 따스함이 없어요. 좀 이렇게 좀 따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늘 저도 참 부족하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런 말들 뭐 이런저런 말들을 하면서 결국은 교회를 어떻게 하는 것이 됩니까? 공적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저희 교회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 교회에 들어와서 가르침을 듣는다는 말은 그 목회자의 말씀을 듣고 자라나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사람이 집에 돌아가지고 먹고 자고 거기서 생활해야 되는데 들어와서 잠만 자고 밥은 다 나가서 먹고 그런다면 그 사람이 그 가족의 식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저희 교회를 선택하실 때 뭘 보고 선택하셨습니까? 제가 미남이어서요? 전혀 아니죠. 그렇다고 완전히 아닌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거 보고 선택하신 건 아니잖아요. 왜 선택하셨어요? 정직하게 말하면 솔직히 설교 아닙니까? 말씀이 그래도 여러분들의 귀에 들어오니까 선택하였지 전혀 그렇지 않는데 뭐 교회당이 심플하고 좋으니까 산자락 밑에 있어서 참 좋으니까 그래서 선택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뭘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론 올바른 가르침, 올바른 말씀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영혼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양을 불러 모으시는 방편으로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다름 아닌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라는 말씀을 했죠. 사도 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또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인도합니까?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죠? 다름 아니라 말씀으로 모으시죠. 현상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하게 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뭡니까? 두 말할 필요 없이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주 평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많은 교회들이 따르고자 하는 그런 교회를 이루는 일에 제가 쓰임을 받게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냐라고 말하면 나름대로 성경을 좀 제대로 풀어서 가르쳐 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을 올바로 사수해야 됩니다. 말씀을 올바로 수호하고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됩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는 항상 씨름이 필요합니다. 유다서를 보시면 공동서신서는 일단의 율법 폐교론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유다서 1장 3절에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왜 유다서를 써보내는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사도들의 가르침이죠. 그것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하는 이 동기로 내가 유다서를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말씀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늘에 속한 교회를 가리켜 승리교회라고 말하고 승리교회에 참여하는 회중 가운데 일부는 아직 지상에 남아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죠?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가리켜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무엇과 싸워야 되는가 하면 불건전한 신학 사상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신념, 이념, 이데올로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올바른 신학 사상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일단의 어떤 교회들처럼 신천지 집단이 야금야금 먹어가지고 한순간에 신천지 교회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신학이 있었더라면 올바른 판단 기준인 교리적 표준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제대로 판단했었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냥 뭐 뜨겁게 찬송하면 되고 뭐 기도하면 되고 뭐 주여 삼창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무지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내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싸워야 되고요. 외적으로는 사탄과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특별히 불건전한 신학 사상과 싸우면서 올바른 신학 노선으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정하시는 바대로 저희 교회가 11월 달에 기념주일이든지 아니면 현상가족 수련회 때 항상 제가 자타가 공인하는 좋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을 모셔서 말씀을 듣게 하죠. 그것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위함이기도 하고요. 저의 필요를 위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정신과 의사들도 1년에 한두 번씩 자신의 스승이 되는 의사한테 가서 상담을 받는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잘못되면 그 사람도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해서 그런 분들의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왼쪽과 오른쪽에서 어느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어떤 때는 아 내가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쳤구나. 말하자면 너무 지성적으로 치우쳤거나 또 어떤 때는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쳤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죠. 이런 면에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실천 지침은 장로 정치를 실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장로교회입니다라고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황정치, 감독정치, 회중정치, 장로정치가 아닌데 왜 우리는 장로정치를 따라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보니 신약시대 사도들이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교회를 세우면 오늘날 무슨 신사도 운동처럼 나도 사도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세우지 않고 장로를 반드시 세우죠.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반드시 장로를 세웁니다. 장로를 통해서 그 교회를 치리하게 만듭니다. 이게 가장 성경적인 정치 형태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장로 정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전에는 장로 정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장로 정치가 실제로 구현되게 되는 계기는 스코틀랜드의 개혁자인 존 녹스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는 이단으로 정제당에서 화형을 당한 조지 위샤트라고 하는 분의 제자였습니다. 스승이 화형을 당하자 자신 이제 전면에 나서서 스코틀랜드의 개혁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다가 투옥당하기도 하고 많은 박해를 겪다가 1555년에 영국으로 망명을 하고 다시 영국에서 제네바로 망명을 하게 되어서 칼빈이 세운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신학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 사가인 필립 샤프는 존 녹스는 칼빈보다 더 칼빈주의자다. 그는 4살 위인 칼빈에게 무릎을 꿇고 성경을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존 녹스가 칼빈보다 4살 위였어요. 그런데 존 녹스가 칼빈한테 배웠습니다. 이처럼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올바른 개혁신학을 전수받은 존 녹스가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오게 됩니다. 1559년에. 그리하여 제1치리서라는 책을 저작합니다. 치리서. 교회를 하나의 정치적인 집단으로 본 거죠. 어떻게 교회가 다스려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참된 통치와 치리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으로서 제1치리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앤드류 멜빌이라고 하는 분이 제2치리서를 만들어내는데 이 제2치리서가 장로 정치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치리서는 장로 정치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장의 내용은 교회와 정치의 일반적인 의미 그리고 세속 정치와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2장은 교회 정치의 역할 그리고 교회 행정을 맡은 직원 및 직분을 맡은 자는 어때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교회 직분 맡은 자의 선출 방법을 비롯해서 교회 재산과 그것의 분배 방식이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기술해 놓았습니다.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에도 장로 정치 모범이라는 게 있어요. 제일 무시당하는 문서 중에 하나가 장로 정치 모범이에요. 안 읽어봐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확신했기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이런 내용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더라면 일어나지 않는 문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매우 세세한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매뉴얼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지하다 그 말이죠. 장로 정치가 뭡니까? 한 개인이 권위자가 되는 것이 아닌 오늘 장로님이 말씀했죠. 회를 좋아하신다고. 광어회가 아니고 당회, 노회, 총회. 왜 회를 우리가 좋아해야 됩니까? 좋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마음에 안 들어도 좋아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죄성을 아셨기 때문에 항상 어느 한 공동체를 이끌고 한 공동체를 치리하고 다스리는 기관은 한 사람이 아닌 모임이어야 된다. 그래서 당회가 치리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당회의 간섭을 받는 거예요. 당회의 허락을 받고 어떤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전통들이 거의 잘 지켜지지 않지만 본래 개혁교회 교인들은 출장을 가도 당회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프라이버시를 알려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른 곳에 출장을 가면 그 다른 곳의 교회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회가 그 다른 곳에 있는 교회와 연락을 하게 되고 우리 한 회중이 한 회원이 그 교회에 갑니다. 그래서 그 신원을 보증하게 되고 그래서 그를 환영하게 되고 손님 교인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다음에 때로 필요한 경우에 성찬도 참여시키는 이런 형태로 보편 교회를 이뤄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어디서 왔는지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전통만 지켜줬어도 한 교회를 이단들이 들어와서 말아먹는 일들은 가능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장로 정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회 직원이 제대로 선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2-7이서에 교회 직원 선출 방법에 대한 지침이 나타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교회 경험을 해본 분들은 제가 언젠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분들은 심지어 장로 세우지 마라 그래요. 물론 제가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왜 그런 말들을 할까요? 직분자가 한 사람 잘못 세워지면 교회가 휘청하거든요. 디모데전서 3장을 읽어보시면 흥미로운 내용이 나타나는데 집사 직분과 관계에서는 마귀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이 장로의 자격과 관계에서는 마귀에 대한 언급이 디모데전서 3장 6절 7절에 나타납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고 7절에는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준가 하면 교회가 직분자를 잘못 선택하면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격이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다라는 이 가혹한 평가를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직분자를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천 방식보다 추천할 수 있지만 그리고 누구누구누구 명단을 이렇게 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는 10명 중에 5명 이렇게 폭을 좁혀놓는 그런 교회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한 번에 그냥 투표를 한 번 해버립니다. 그리고 3분의 2가 나오면 그분이 직분자가 되죠. 참 어렵습니다. 직분자 되기가 저희 교회에서는. 그러나 대형 교회가 되어서 그분이 누군지 전혀 모른 채 외적 이력이나 확인하고 마치 우리가 지방 선거할 때 그저 뭐 좀 마음에 들면 그냥 투표하듯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투표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일꾼이 세워질 수 없고 그런 일꾼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와 치리가 실제로 실행될 수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직분자를 올바로 뽑아야 되고 그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인으로부터 선한 증거를 받아야 된다고 말해서 일상적으로 삶을 잘 사시는 분이라 해야 돼요. 그저 일반 직장에서 참 그런 분 같으면 나도 좀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런 면에서 앞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행하는 사람들이 목사, 장로, 집사 이 세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따라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또 다양한 삶의 정황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세요. 말 한마디 어떻게 잘못해 놓으면 그 모임이 휘청해버리죠. 완전히 딴 데로 가버립니다. 매우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 뜻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고민해야 되고 존 녹스처럼 존 녹스의 묘비명에 여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이 누워있다. 그 묘비명이 거기에 쓰여져 있었거든요. 교회 직분자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어야 되죠? 사람의 기호나 맞춰주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대다수가 다 이러자라고 말해도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총회 안에서도 노회록과 총회록을 작성할 때 한두 사람이라도 극렬한 반대 의사가 있을 때는 그 반대 의사의 내용을 총회록에 노회록에 기록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그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정통하지 못해서 그 소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먼 훗날에도 확인해서 그와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항상 직분자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건전한 신학사상을 가지고 외인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행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그저 나 직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 역할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느냐 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직분과 관련해서 제가 부원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조직입니다. 저희가 목사, 장로, 집사님만 있다고 해서 그 세 분만 일하지는 않죠. 구역장도 있고 인도자도 있고 교회학교 교사도 있고 여러 직분자도 있습니다. 문서 미디어부에서 열심히 섬기는 분도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문서 미디어부에 속해 있는 분들이 밤잠 자지 않고 음향기기, 방송기기 만지고 시연해보고 동영상 만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오늘 그와 같은 감동적인 동영상을 보신 거죠. 그러면서 조직이 필요한데 자칫 잘못하면 조직이 유기적인 교회를 해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조직을 끌고 돌아가지고 조직적으로 어떤 일이 잘 일어나는데 이 조직적인 어떤 일 처리 자체가 유기체적인 성격을 와해시키는 경우들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서 생명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직 안에 있으면서 조직에 너무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조직원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 하면 뭐 부서끼리 부딪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경쟁하기도 하고요. 무슨 제1성가대가 더 잘했다. 제2성가대가 더 잘했다. 나는 지고는 못 산다. 제3성가대가 더 잘한다. 그래가지고 막 밤샘 연습하고 막 찬양대 1등하고 그게 바로 잘못된 조직의 형태가 주는 폐해입니다. 만약에 조직을 위한 조직을 한다면 그런 조직은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개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까지 어떤 조직을 가져왔어도 이게 하나님의 위체적 성격을 이루는 교회에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면 그런 조직은 없애야 돼요.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적 색채를 띤 종교활동하느라 에너지를 다 소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맨날 사업 계획하고요. 그래서 본인이 뭐 회장을 맡았을 때 뭘 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존 교회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 아시죠? 그런 식의 교회를 이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 법과 교회 질서를 공부하고 그에 따라 교회가 치리되어져야 합니다. 장로 정치를 구현하려면 교회 법과 교회 질서를 공부하고 여기에 따라 교회를 치려야 돼요. 1536년에 윌리엄 바렐이 칼빈을 거의 윽박지르다시피 해서 제네바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 바렐의 이 요청을 받아들이고 제네바로 오게 되는데 그해 11월 시의회에다가 교회 법규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교회 법규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성만찬, 치리의 필요성, 회중의 시편 찬송,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리문답 교육, 그리고 가시적 교회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있었고 이 제안대로 해달라라고 시의회에다가 먼저 제출한 거예요. 개혁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개혁이 지지부진해지고 기존 세력에서 오림을 겪게 되자 1538년에 쫓겨나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칼빈이 간 지 3년이 지나자 칼빈을 쓰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 시의회가 칼빈을 모셔오는데 그때 귀환할 때 칼뱅은 역시 시의회로부터 신앙교육과 권징을 성실하게 실천할 것에 대한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이런 칼빈의 행보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구체적 계획을 위해서 칼빈이 얼마나 교회 법과 교회 질서를 중요시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작년에 세 분의 안수집사님들이 세워졌잖아요. 그때 도르트 개혁교회 진리서라는 책을 드렸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드린 게 아니에요. 다 이런 의도와 목적 때문에 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그 책을 읽어보시면 우리 신앙의 선배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여기다가 낱낱이 다 기술해 놓았나 여러분 입을 딱 벌리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내용들을 유산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걸 한 번만 읽어도 명쾌하게 해결될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무지하니까 그저 유행과 사람의 상황과 인변을 헤아려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당장은 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교회가 이루어졌다가 결국은 제대로 교회를 이루지 못한 피해를 스스로 받게 되는 경우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일반적으로 개혁교회라고 하지만 신학과 교리는 중시하지만 교회법과 교회 질서는 강과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뭐 그런 거 뭐 필요하냐. 뭐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더 규모 있게 서가지 못하는 특별히 개혁교회를 표방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개혁교회로서 더 다듬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법과 교회 질서에 대한 이해를 보편적으로 갖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기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어떤 사업을 행하기 위한 매뉴얼이 얼마나 세세하게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들이 있죠. M&A 하는데 아무 때나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슨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 그냥 주먹구기식으로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세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미 그 내용들을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법과 교회 질서를 존중하고 그 내용들을 공부해야 됩니다. 교회 질서가 무시되면 교회 규모가 없어지고 교회 질서는 와해 되고 말아요. 그러면 교회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학의 노선을 올바로 정하기 위해서 고백서와 교리 문답도 만들었지만 교리 표준만 만든 게 아니고 성경적인 교회 정치, 예배 모범, 권징 조례와 같은 이런 교회 질서를 작성해서 우리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뿐만이 아니고 소회 문답도 있고 그 다음에 예배 모범 장로 정치 모범도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신학과 실천 그리고 교리와 진리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빛나는 유산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유산을 손에 쥐고 있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공부하고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신데 제가 굳이 모여서 공부합시다. 이전에 모여서 공부한 적도 있었죠. 그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지 않아도 장로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그런 책들을 일주일에 한 챕터라도 읽고 잠깐 만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정말로 교회단 교회를 이룰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뭐 이런 정도로, 물론 이런 정도도 보편 교회를 볼 때는 뭐 그래도 참 훌륭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교회를 이루기는 어려웠거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성도의 교제를 원활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지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덜란드의 개혁자요 또 제2 종교개혁, 흔히 뭐 나더러 레포르마치라고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시 다소 느슨해진 상황 속에서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다시 제2의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심정으로 개혁교회 안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빌헬무스 아 브라켈이라는 분인데, 그 책이 작년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책입니다. 네 권짜리 두꺼운 책입니다. 제가 그 책에서 도움을 받아서 성도의 교제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분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이분이 말한 여섯 가지 지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된다.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성례를 행해야 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모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왜 밤 예배는 잘 안 나오세요? 저희 교인들은 대개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지 뭐 8개월이 거의 지나갔는데, 그러나 제가 볼 때 저희 교회 교인 중에 그저 뭐 손에 꼽을 정도, 뭐 그 정도 외에는 다들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는 좀 어려운 분들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공예배 나오셔야 돼요. 지금처럼 그렇게 마스크하고 계시면 코로나19 안 걸립니다. 겁내지 마세요. 혹시 뭐 걸리면 치료받으면 됩니다. 뭐 그분이 뭐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식을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랜드 래피즈에 네덜란드 헤리티지 리폼드 처치 그 조엘 비키 목사님이 코로나19에 걸렸어요. 그런데 회복되어서 한국에 오지는 못하지만 11월 17일 날 정암 신학 강좌에 인터넷으로 강의를 합니다. 트럼프도 걸리는데요. 우리가 물론 조심해야 되죠. 제가 조심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19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분은 안 계시죠. 그게 삶의 목적입니까? 코로나19에 안 걸리는 게 삶의 목적인가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결국은 다 죽는데. 너무 그렇게 바들바들 떨지 마시고 공예배 나오세요. 그게 빌헬무스 아브라켈이 주는 첫 번째 지침입니다. 두 번째는 힘을 다하여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힘을 다해서. 이 말은 여러 가지 죄악들, 범죄들을 용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화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째, 진리를 붙잡을 때. 그리고 남을 높이고 겸손할 때 화평은 이루어집니다. 자기 잘났다는 사람만 가득한데 화평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보셨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료의 잘못과 흠에 대해서 수군대지 않고 혹시 누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수군거려도 그 말을 듣지 않을 때 화평은 이루어집니다. 누가 뭐라 그러나 뭐 나쁜 말 하면 거기에 그냥 귀가 가 있고 슬슬 부추겨서 당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내어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고 그런 공동체에 화평이 존재할 리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무엇으로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충분히 강하면 상대방의 약점이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밀치고 도망가도 끝까지 따라가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추격하는 사랑이잖아요. 한번 쫓아갔다가 밀치면 그래 당신 갈 길 가시오. 되돌아와버리는 그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서로에게 선한 본이 되고 선한 행실로 서로의 본을 따름으로써 교제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서로에게 선한 본이 되어줘야 돼요. 선한 본을 따라가는 그런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로서 역할과 사명도 감당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사람다운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로 보여주셨고 이런 사실을 의식했던 사도 베드로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주께서 본을 끼쳐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본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장로님처럼 정말 헌신의 모범이 되신 분이죠. 여러분도 오늘 보셨겠지만 구두 닦는 거, 중 2층에 탄원전 교회당 다닌 분들 얘기 몇 분 안 계시지만 다 기억나시죠? 식사하고 교제하면 장로님이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구두통을 딱 만들어 놓고, 딱 만들어 놨어요. 구두 닦기가 사용하는 구두통. 그래가지고 구두를 다 닦아 주셨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구두를 안 씻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죄송해가지고 그런 분도 계셨는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제가 몇 번이 아니죠. 여러 차례 이렇게 함께 피크닉을 가면 안장은 매우 계획적이십니다. 8명이 승합차를 이용한다 그러면 앞좌석에는 누가, 제일 뒷좌석에는 누가 앉는지까지 다 계산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어디 딱 앉으면 손 닦는 손수건부터 시작해서 그 음식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싹 치워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제일 인기가 좋아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같은 이 회의에서 안장로님 안 가면 여행 안 가겠다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왜? 모시고 가면 그 연세 드신 어른이 얼마나 잘 서빙을 해주는지 목사님이 너무 좋거든요. 저는 안장로님의 그런 모습이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귀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도 연약하니까 부족한 분이 물론 있겠죠. 뭐 저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좋은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이런 모범으로 서로 교제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브라켈은 서로의 영적 성장을 고취시킴으로써 교제해야 된다. 영적 성장을 고치시킴으로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실족하고 넘어져 있으면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성장해야 되니까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책망해야 되죠. 낙심해 있으면 위로해야 되죠. 이런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개혁교회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신실하게 서로 도움으로 교제해야 된다. 그래서 조언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조언을 하고 누가 비난을 받고 있으면 그분의 명성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병든 사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고 경제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 입으로 아무리 고백해도 이런 삶이 실천적으로 구현되지 않으면 교회도 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만나고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놓고 초청도 좀 하고 좀 그렇게 하세요. 여력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 교인들 중에 그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좀 소수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배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사우디에 갔을 때도 그 집안에서 음식을 만든 분들이 초청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한편 마음에 좀 부러움이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겼습니다. 제가 뭘 얻어먹고 싶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그렇게 음식도 만들어서 초청도 하고 같이 또 여행도 좀 가고 필요한 일입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지침들이 있는데요. 뭐 공예배를 드린다든지 주일 성수를 한다든지 가정예배에 힘쓴다든지 교리교회에 힘쓰다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너무나 빤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 교회 3대 표지 뭐 그런 부분들은 이미 제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은 제가 다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많은 글을 써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적게 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지금도 제가 원고를 썼잖아요. 이거. 8페이지 정도. 항상 목회자는 글을 씁니다. 설교문 쓰지요. 때로는 개혁신보 칼럼 쓰지요. 강의안 쓰지요. 때로는 또 어느 책에 기고해달라고 해서 소논문을 쓰기도 하지요. 또 여러분들이 받으셨겠지만 20주년 문집에 제 글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제의 경험에 의하면 글은 다듬으면 다듬을수록 더 좋아집니다. 깔끔해져요. 구차한 미사여구 딱 끊어버리고 아주 산뜻하게 내용을 제대로 기술할 때 쾌감이 생깁니다. 교회를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느슨하게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얼마나 돼야 되느냐 그러면서 그냥 가면요. 그냥 그런 교회가 되고 맙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지침들을 따라서 제가 여섯 가지 지침과 아울러 또 몇 가지 또 부원하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를 이루면 야 정말 이런 교회도 있구나. 정말 이렇게도 하는구나. 이런 말을 듣게 되고 뭐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서가 아니고 그런 교회를 만들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형태의 교회, 이런 질서가 계속 지켜지면 이 형태의 교회가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후 세대에도 이렇게 지속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시간에 가면요. 대개 보면 까먹습니다. 부자들이 죽으면 2대, 3대 지나면 다 알거지 된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처음에 그 사업을 일으킨 사람만큼 치열하게 사업을 하지 않거든요. 있으니까 느슨하지요. 뭐 돈 그런 거 뭐 몇백 날아가도 뭐 수조 있는데 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왜 당대 때는 교회가 잘 세워지다가 교육자 단임 목회자가 교체되면서 교회가 그야말로 소용돌이에 그냥 빠져드는 그런 교회들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우선들이 잘 후손들이 잘 자라도록 가르쳐야 되고 또 언약의 후손들 안에서 좋은 신학자, 목회자가 나야 되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가야 우리 자녀들 세대, 그 다음 다음 자녀들 세대가 바른 복음을 들어서 그 영혼도 보편적 교회 안에, 천상 교회 안에 입성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죄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 구성원들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필요하고요. 격려가 필요합니다. 헤아려줌이 필요하고 그러면서도 인격적인 신뢰감이 쌓이면 경책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그것을 절대로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으면서 함께 성숙해가는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20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함께 들었는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주년 세미나를 행사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그 내용들을 들었으면 함께 모여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계획해 나가야 되는가, 어떤 부분이 미진한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어디에 지금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는가 서로 논의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 귀한 일에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합하는, 그리하여 정말로 개혁된 교회, 그랬잖아요. 개혁교회보다 개혁된 교회라는 말이 좋다. 원래 리폼드라는 말이 개혁된이라는 말 아닙니까? 정말로 교회는 개혁되어져야 되지 그냥 개혁교회를 표상하고 표방만 해서는 안 돼요. 제가 강의안을 준비하면서 제가 1주년 때 무슨 제목으로 설교했나를 제가 살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을 설교했던데 아무래도 초창기다 보니까 설교 제목은 이상적인 교회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적인 교회상만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 교회를 만들지 못하면 이상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개혁하면서 다듬어가면서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서 정말 우리 현상교회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지상 가운데 건강하게 서 있는 교회, 그래서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참복음을 들었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게 되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도 갖게 되었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통치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귀한 말을 들어서 우리 보편교회, 천상교회 안에 속했을 때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것 같은데 현상교회 교인들과 함께 모여서 야, 참 우리 그때 애썼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일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열심히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사람이 설립 20주년을 맞이해서 건강한 개혁교회를 이루기 위한 실천적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잘 새기고 또 이 내용들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적 원리로 작동시켜서 실제적으로 계획된 교회 모습이 어떠한지를 자녀손들이 아니 지금 시대에 보여주고 또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어서 교회가 뭔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에게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다라는 사실을 말씀과 실천적 삶으로 드러내어 증거할 수 있는 우리 현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헌물을 저희가 함께 드리고 주님 앞에 헌상 기도를 또 드립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신 것이 없기에 이 시간 주님을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이 우리의 것이라 주장할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 내 것이라 그렇게 주장해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모두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로지 청지기로서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과 교회의 필요가 느껴지게 될 때는 참으로 우리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진정한 헌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